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서 전격적으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기후변화 대통령 특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함께 성공적인 COP26을 뒷받침했다면서 모든 단계는 중요하며 앞으로도 우리는 긴 장정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특사는 미중 양국이 2030년 전에 기후 대응과 관련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실무 조직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에 가동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 조직은 기후 변화 위기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셰전화 중국 기후 특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는 두 강대국이 특별한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의미로 세계 모두에 유익할 것이라며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번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합의를 깜짝 발표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언론들은 이번 합의가 최근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열리는 양국 정상의 황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갈등이 과거 냉전 시절의 사고로 이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보낸 영상 녹화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사상적 또는 지정학적 경계선을 역내에 긋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다시 대치와 분열의 냉전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역내 공급망이 계속해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무역과 투자 분야의 자유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계속해서 확고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3일 뉴질랜드에서 화상으로 열립니다. 한편 시 주석은 역내 가장 긴급한 문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바이러스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PEC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외에 한국, 일본, 칠레, 러시아, 태국과 호주 등 총 인구 30억에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리 살라젝의 이란 환경부 장관은 국제사회가 자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경우에만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비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살리젝의 장관은 어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자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은 현재 전 세계 8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지난 2015년 탄소의 순배출량을 근절하는 이른바 탄소 중립화 목표를 명문화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살리젝의 장관은 이란도 전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뭄으로 인해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의 양이 40% 줄고 농업뿐 아니라 산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으며 식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리 기후협약은 당초 상호호혜적인 성격이어야만 했다며 억압적인 제재 아래에서는 어떤 형태의 수입도 허용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인도주의적 권리에 해당하는 의약품 역시 들여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리젝의 장관은 만일 제재를 철회한다면 이란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진국들이 이란에 현대화된 기술을 전수하고 금전적 지원을 해 악화하고 있는 사회 기반 시설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만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이례적인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상황을 매우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움직임은 2014년에 침공을 제어하려는 시도라며 러시아가 2014년처럼 국경에 군사력을 모으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한 뒤 먼저 도발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중대한 실수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최소 500만 달러의 예산 지원을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2 회계연도 국무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단행한 중국과의 국경 봉쇄를 해제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 176개국 가운데 자연재해에 노출되는 정도가 두 번째로 심각하다고 이탈리아의 한 비정부기구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다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북도 북부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1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1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1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취임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한 대니엘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오늘 여승배 한국 외교 차관보를 만나 한반도 문제와 인도 태평양 지역 문제 등을 협의했습니다. 크린튼 브링크 차관보는 또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를 만나 양국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1일 서울 외교부 청사를 찾아 여승배 한국 외교부 차관보와 양자협의와 업무오찬을 가졌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태 정책을 실무 총괄하는 인사로 이번이 취임 후 첫 방한입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사람은 비공개로 진행된 만남에서 양국 동맹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지역과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한 미한 고위급 간 활발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국가나 미한 동맹이 글로벌 차원에서 확장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과 세계 평화 번영의 핵심 축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도 공식 트위터를 통해 미한 동맹은 시급한 세계적 도전 과제들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며 두 차관보가 양국 동맹이 인도 태평양과 그 외 지역에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속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란 용어는 통상 대중국 견제에 동맹과 우방을 교합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각종 행동이 국제사회 규범을 비롯한 보편적 가치를 저해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견례 성격을 겸한 이번 회동에서 양측은 미한 관계와 한반도 문제는 물론 지역 정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두루 의견을 교환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동맹 강화,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왔다.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 동아시아 정책, 크게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공감과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첫 방문이라는 의미에서 아주 구체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협상을 한 것 같진 않아요.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앞서 10일 서울에 도착한 뒤 미 국무부 동아태국 트위터에 우리의 공통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의 동료들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은 인도 태평양에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이며 우리는 전 세계를 무대로 협력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11일 오후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만났습니다. 집권 여당 후보인 이 후보는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에게 아주 오랜 미한 동맹관계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이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미한 동맹이 경제 동맹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계속 성장,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자신의 목표는 한 가지로 이 지역을 미국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신호탄을 주기 위해서이고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정부가 강력한 동맹관계를 믿고 있다는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12일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만날 예정입니다.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와 한미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공조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분위기 조성 차원이라고 보고요. 한미 간에 앞으로 다음 정부에 있어서도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우호적인 분위기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이 밖에도 11일 오후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하고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와도 별도로 회동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상원 인준을 받고 업무를 시작한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보좌관과 중국 부대사, 베트남 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중국통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한 간 종전선언 논의에 대해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에 관해 미 측과 최근 아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미한 간에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미한 간 큰 원칙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미국도 종전선언의 필요성,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관해 한국 정부와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다만 종전선언이 무난한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게까지 낙관적으로 보진 않는다며 미국과 한국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종전선언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간 조율이 마무리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미국과 남북한 3자 또는 중국까지 포함한 4자 종전선언 추진까지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회의 올해 공식 의정활동이 다음 달 중순 종료되는 가운데 현재 상원과 하원에는 총 11건의 한반도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 지지 의원 수는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의 올해 의정활동이 끝나기까지 남은 일수는 휴회기를 제외하면 15일입니다. 올해 상원과 하원의 의정활동 공식 종료일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북한을 특정한 안건 8건을 포함해 총 11건입니다. 특히 꾸준한 진전을 보여 주목되는 안건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겨냥한 상원의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과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 상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입니다. 2015년 말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이름을 딴 상원의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은 지난달 19일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본회의 심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로포트만 의원과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크리스 쿤스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법안 발효 180일 이내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민주당 소속인 밤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이 법안을 외교위 전체 회의 표결에 올리며 미국이 전 세계의 인터넷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경우 특히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As we are seeing in authoritarian regimes around the world, there's an increasing need for the United States to invest in efforts to adva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support internet freedom.
하원의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담긴 법안으로 지난 5월 발의 이후 지지 원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동발의자 3명으로 시작됐지만 이후 지지 원수가 9일 현재 3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애리조나주의 공화당 앤디 빅스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 세력이 대부분을 차지해 주류 세력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의 첫 관문인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된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고 상원의 유사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의 이 법안은 하와이주 민주당 메이지 히로노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했고 알래스카주의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내용 면에서 의회 내 큰 이견이 없어 연내 의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 밖에 현재 의회는 상하원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개선 법안과 북한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과 상하원의 미한동맹 결의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올해 초 재상정된 상하원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은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규정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대북 인도 지원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상원의 경우 이 법안 지지에 서명한 의원은 1명, 하원은 4명에 불과합니다. 의회 내에서도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한 대부분의 법안 처리에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구체적인 움직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은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비정부기구들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규정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원에서는 한반도 평화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브래드 셔먼 의원 주도로 23명의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 주도로 11명의 하원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전 종전선언 등 미북 관계의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길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미북 대화가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를 계속 추구하면서도 제재 등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초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은 최근 정치 매체인 AS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제한을 시도하는 것이 결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에서는 미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각종 예산안과 청문회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소속의 한국계 영김 하원 의원은 청문회와 성명 등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 공성인 북한 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새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을 방어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해군과 방위사업청이 지난 9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천안함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된 초계함 천안함이 11년 만에 대잠수함 능력을 갖춘 최신형 호위함정으로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0일 새로운 천안함은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 해군 장병들에게 큰 영광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은 북한의 공격으로 희생된 46명의 승조원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북한의 불법 공격으로 잔혹하게 살해된 46명의 승조원을 기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새로 진수된 천안함은 영웅의 희생을 기리는 것 외에도 대잠수함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천안함이 북한군의 잠수함을 방어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it is expressly designed to be able to defend against and destroy North Korean submarines.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또 이번에 진수된 천안함은 한국이 북한의 공격에 맞서 방어 역량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잔인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맞서 한국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전략적 결의와 의지를 한국민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천안함은 폭침된 천안함에는 없었던 예인 선별 여름 탐지기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미 랜드연구소의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10일 VOA에 한국이 신형 천안함을 진수한 것은 과거 사건을 기리기 위한 해군의 전통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공격으로 항공모함 요크타운이 침몰했지만 전쟁이 끝날 무렵인 2년 후 같은 이름의 항공모함을 진수했다는 겁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교체함이나 적이 격추한 함정을 진수할 수 있는 능력은 한 나라의 해군과 군대의 회복력 등 국가를 해칠 수 있는 적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So the ability to launch a replacement ship or one that has been sunk by an enemy is a
베넷 선임 연구원은 한국 서해는 상대적으로 얕은 수심 때문에 군함이 모든 종류의 작전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the new Chonan is a much bigger warship and a more capable warship. One of your problems.
하지만 새로 진수한 천안함은 잠수함과 잠재적 적의 움직임을 보다 잘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베넷 선임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폴 르카메라 유엔군 사령관 겸 미한 연합사령관은 한국을 해치려는 적을 억제하고 필요하면 격퇴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르카메라 사령관은 오늘 즉 11일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린 유엔 참전용사 국제 추모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르카메라 사령관은 모든 국가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최고 수준의 치명성과 대비 태세를 갖춘 연합군이며 한국을 해하려는 적을 상대로 억제와 방어, 필요시 격퇴할 준비를 항시 하고 있음을 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최소 500만 달러의 예산 지원을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2 회계년도 국무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실 인원을 늘리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가 전년도 대비 51억 달러 늘어난 605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무예산안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세출위는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방송과 북한 인권증진 활동에만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인권증진 활동을 위해 국무예산 중 경제적 지원기금에서 400만 달러, 민주주의기금에서 100만 달러 등 최소 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무부 이주와 난민지원 예산 중 일부는 중국과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서 탈북 난민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한 국제방송 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하원의 예산안에는 없는 대북특별대표실 인원을 늘리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나라의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원 세출위는 전년도 대비 293억 달러 늘어난 7,258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안도 최근 공개했습니다. 세출위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 중단을 결정했던 미 본토 방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계획을 계속 추진하도록 추가 4,100만 달러, 괌 미사일 방어 체계의 1억 달러 등 약 25억 달러의 예산을 인도태평양 관련 국방부의 핵심 역량 증대를 위해 배정했습니다. 이 밖에 새 회계연도에도 국방 예산은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에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 위해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 혹은 비용 지급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원의 새 회계연도 각종 예산안은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상하원은 조율 합의를 통해 단일 예산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VUA 뉴스 이존입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2년 가까이 유지해온 중국과의 국경 봉쇄를 해제할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국경 봉쇄로 인한 북한 내 심각한 경제난과 민생고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봉쇄한 중국과의 국경을 개방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 언론들이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블룸버그 통신은 10일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은 북한과의 국경 재개방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 통신은 북한과 국경을 맞댄 랴오닝성 단둥시 당국이 8일 성명을 내고 전염병 확산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타 지역으로 가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근 랴오닝성 장허시에서 최근 코로나 환자 수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단둥시의 이번 발표가 중국 정부가 코로나의 국내 확산을 엄격히 통제하는 가운데 나왔다며 중국 정부가 코로나 무관용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가 북중 국경 봉쇄 해제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도한 것과 달리 로이터통신은 지난 4일 국경이 곧 전면 재개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런 분석의 근거로 중국 단둥시가 이를 신압록강대교 단둥항만 건설의 전 과정을 관리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공고를 낸 사실을 들었습니다. 공고문은 어떤 시설을 지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낙찰업체가 계획에서 시공, 검사,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압록강대교는 조중우위교로 불리는 기존 압록강대교의 노후화로 새롭게 추가해 지은 다리로 2014년 왕복 4차선으로 완공됐지만 아직 개통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쪽 시설들이 아직 건설되지 않았고 중국 쪽에는 세관 건물과 상업시설, 주거단지가 지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중동의 주요 매체인 알자지라 방송도 4일 북한 경제가 고전하는 가운데 고립이 완화될 조짐이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중 국경의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구호기구 관계자들이 체감하는 북중 교역 현황을 알렸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구호단체인 헬핑 핸즈 코리아의 팀 피터스 대표는 알자지라에 자신이 지난 여름부터 매우 제한적인 북중 교역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피터스 대표는 헬핑 핸즈 코리아의 인도주의 구호품들도 국경을 넘어 북한 내 매우 취약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구호단체 관계자는 이 방송에 북한 당국의 국경 통제에 사안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북중 교역은 매우 고위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 주민들이 도보로 오가며 물품을 옮기는 활동은 재개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단체는 북한으로 아직 구호품을 들여갈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북한이 국경을 대규모로 개방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심각한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데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알레스테어 모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알자지라 방송에 하늘, 땅, 그리고 간헐적으로 바다 국경을 닫은 결과는 북한 내에서 매우 뚜렷이 나타날 것이라며 북한 당국자들도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지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스 대표는 북중 국경 폐쇄로 장마당이 마비돼 일반인들이 생필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5일 기사에서 북한 내에서 아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 방송은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의 이상용 편집국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거리에는 더 많은 고아 어린이들이 생겼고 굶주려 죽는 사례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국장은 북한의 식량난이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며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달 한 톨까지 확보하라며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한 이래 북한 주민들이 수확 손실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국장은 추수 과정에서 도둑질이나 속임수가 발각되면 엄격한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당국이 강조하고 있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BBC에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농업 전문가인 한국의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최근 VOA에 올해 북한의 식량난은 국경 봉쇄의 여파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북중 접경지대에 있는 양강도라든지 함경북도라든지 이런 지역은 사실은 이제 중앙에서 식량을 조달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주로 이제 중국과의 교역 공식 내지는 비공식이 그 사이에 있는 굉장히 그 좀 독특한 형태로 강 건너편에 있는 중국에서 식량을 조달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은 중앙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 지역은 그냥 내버려두면은 그냥 적절하게 알아서 식량이 주로 수급이 이제 밸런스가 맞을 텐데 지금은 중앙에서 공급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중앙에서는 굉장히 그 좀 난감한 그런 입장일 겁니다.
일반 주민들과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특권층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징후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권력층을 연구하는 마이클 매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평양의 특권층은 식량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식량난이 아직 수도 평양에 영향을 준다는 입증된 보고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든 연구원은 북한 관영 매체나 소문 인용 보도들이 평양의 농장이나 식료품 공장이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기 시작하면 특권층 식품 공급망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식량 문제에 대해 정치적 회의를 더 자주 열고 관련 발언도 더 많아지면 평양 특권층 식량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벤자민 실버스타인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9일 VOA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난으로 북한 당국이 특권층에 숨겨진 자금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lack of resources, of financial resources in North Korea is making it more urgent for the regime to sort of step up.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한은 금융자원이 부족해 당국이 숨겨진 자금을 추적해야 할 시급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돈주들의 현찰에 대해 당국은 세금을 매기고 수익을 나누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의 정치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면 좀 더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역사상 최장의 국경 봉쇄로 취약 계층뿐 아니라 간부 등 상류층도 경제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북한 내 가족, 동료와 소통하는 미국 내 탈북민들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삶을 너무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게 문제라며 국민을 통제하지 않고도 국력을 유지하는 미국에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중개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하는 미국 서부의 김두현 씨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걱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국경 봉쇄 장기화로 중개비는 계속 오르고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슷한 조짐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30%를 뗐었는데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다 뭐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보냈는데 40%를 떼고 나머지를 가져다 드렸다고 하더라고. 상당히 부담되죠. 뭐 거의 뭐 반을 떼우는 건데 굉장히 걱정돼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그나마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보내니까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우려되는 거는 제가 북한에서 있을 때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다시 올까 봐 그게 굉장히 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다시 올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군인들이 식량을 지키기 위해 협동농장 주변에 보초를 서고 있다는 소식, 중국 단둥에서 신의주와 우호적으로 사업을 하는 지인들은 내륙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급증해 쌀을 몰래 들여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북한 내 가족에게 송금하며 최근까지 소통한 미국 동부의 그레이스 씨는 가족이 요즘 너무 무섭고 힘들다고 말했다며 외부와 단절된 다른 주민들의 삶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무섭대요. 밀수를 하다가 잡히면은 그냥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해요. 정말 저희가 돈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힘들면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그곳에 있는 노인들이라든지 꽃제비 아이들이라든지 정말 하루 벌어서 한 끼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루에 한 끼를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그 북한 정부, 특히 그 김정은의 그런 그 행태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지도자로서 원래도 그런 자격이 없었지만 이 사람은 너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탈북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북한 역사상 전례 없이 국경을 장기간 봉쇄하는 건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마당 활성화 이후 상당히 악화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사상 교양, 중앙정부보다 돈과 자신들의 사업, 외래 문화에 의존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코로나를 구실로 국경을 봉쇄해 주민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그레이스 씨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민수를 할 수 있게 열어줬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더 돈에 이렇게 눈이 띄게 되고 그리고 중앙정부의 어떤 그런 그 권력도 많이 약화가 되잖아요. 이제는 돈이면 뭐든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면 자기가 정권에 위태롭겠다고 느껴져서 자기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빗대가지고 돈 많은 세력들, 그리고 돈으로 지금 세력을 사려고 하는 그런 그 싹들을 아예 그냥 다 잘라버리지 않나? 그러니까 지방에도 거기에 돈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정부가 딱 차단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는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 정부가 그래도 정부구나 무섭구나.
김정은 위원장이 장기간 고립으로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져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며 북한 내부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갈렙 씨는 2년에 가까운 국경 봉쇄로 상류층마저 돈이 떨어져 힘든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이는 지도자의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국민의 생활보다는 국민의 복지보다는 그런 자기의 정치적 타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운 그런 결정이 아닌가. 그리고 일단 북한의 김정은이 많이 현실감이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굳이 그렇게 국경을 닫아낼 필요가 없는데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국민들 사는 걸 걱정해가지고 많이 열려고 하고 경제를 살려고 하는데 공개적으로는 확진자를 한 명도 하면서 이렇게 닫아내는 것은 굉장히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그런 자세라고 생각해요.
중국에서 북한 파견업체 지배인으로 활동한 허강일 씨는 중국 내 대북 소식통들로부터 올겨울이 큰 위기이자 아주 혹독할 것이란 소식을 계속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식량난에 전력난, 땔감마저 부족해 추위와 굶주림이 훨씬 더 악화될 것이란 지적인데 허 씨는 김정은 위원장이 좁아진 시야를 넓혀 국민을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국력을 잘 유지하는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대통령이 되려면 우선 국민들의 한데 이제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걸 두들겨 아는 사람이 진짜 그 현명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김정은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 미국도 한국도 보면요, 북한보다 어떤 때 국민들 또 정부가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뭐 정부한테 뭐 반감을 들었다고 해서 뭐 때리고 뭐 잡아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나라는 잘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김정은이가 좀 연구해서 왜 내가 딱 독재를 해야만 이렇게 나라를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진짜 국민들한테 이제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진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 내 탈북민들은 국민을 배려하지 않으면 투표나 탄핵을 통해 권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미국과 한국 등 자유세계 지도자와 달리 북한의 독재 정권은 그런 염려가 없어 주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갈렙 씨는 북한 주민들은 정부의 배려나 배급조차 기대하지 않는다며 그저 삶을 간섭하지만 말아도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월급도 필요 없고 쌀 배급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만 제대로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앞으로만 달라 이것이거든요 대부분.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기간 북한 당국이 시장 활동을 제도화하면서 당 국가의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정치 경제 모델을 적극 추구해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출입 버클리 대학이 발행하는 학술지 아세안 서베이에 실릴 예정인 논문의 핵심 내용인데요. 시나 그라이튼스 텍사스 출입 오스틴 대학 교수와 벤자민 실버스타인 스팀슨 센터 연구원이 공동 저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실버스타인 연구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님, 김정은 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당국이 시장 활동을 제도화하고 당 국가의 정치적 통제를 강화해왔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발표 예정인 논문에서 이를 시장 레닌주의 혹은 당 국가 자본주의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어떤 개념입니까?
It sort of dignifies a system where you combine very strong social control and dictatorship with limited economic freedom.
매우 엄격한 사회 통제, 독재주의와 제한적인 경제적 자유가 결합된 겁니다. 무자비하고 가혹한 정부 탄압과 시장 경제는 양립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나라는 두 개념이 양립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죠. 저는 북한도 그런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당국의 지금까지 경제정책에 대해 시장화와 통제 강화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를 하곤 했습니다. 논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요. 제3의 길, 즉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셨죠.
Any type of binary thinking is problematic. And the problem here is that you risk missing out on the nuances, risk missing out on.
양분법적인 사고의 경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묘한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유화 각본의 경우 사경제 활동이 보다 허용되면 정치 자유화도 일어나 사회 통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것은 시장화와 사회 통제가 동시에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북한의 경제 추이와 사경제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분석은 달라질 수 있겠죠.
논문이 제시하는 시장 레닌주의의 큰 축은 시장의 제도화입니다. 어떤 점에 주목하십니까?
It's a very complicated and big question, obviously, but in short, it's a trend that we've seen through, and definitely from the early 2000s, I would say that's sort of the.
물론 매우 복잡하고 큰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핵심만 말하자면 2000년대 초 김정일 시대에는 국영 가격을 시장 수준으로 조정했고 일부 사경제 활동을 허용했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진행하고 있던 무역과 시장 활동을 정부가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작업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관련 조치들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장마당 건물 자체를 정부가 지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가 시장을 조성하고 규제 지도했고 정식으로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시장 제도화의 가장 뚜렷한 예입니다. 정부가 시장의 동력 내지는 시장화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된 것이죠.
논문에서도 언급했지만 김정은 집권 직후 도입한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과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는 농장과 기업소의 재량권을 더 많이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8차 당대회 이후 국가의 통일적 지도, 중앙집권적, 내각 중심적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Especially after the Eighth Party Congress, like the way that the government now talks about control, both over the economy and over society more generally is
그렇습니다. 특히 8차 당대회 이후 북한 당국은 경제와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더욱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부분, 국가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경제 주체에게 자율권을 더 주면서도 주민들의 옷차림 등 행동을 더 통제하고 미국의 소리 방송 청취와 같은 외부 문화 소비를 강력히 규제했습니다. 국가 통제가 8차 당대회 이후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지만 항상 있어 왔습니다.
북한이 특히 최근 정치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시장 등 경제 통제와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Both the economic and the political pillar of market Leninism in this case are about the government increasing its capacity to administer and to make policies.
시장 레닌주의의 경제적 정치적 축을 살펴볼 때 모두 정부가 정책 위반 권한을 강화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은 완전한 중앙계획적인 스탈린 경제가 아니지만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외국 문물과 같은 정치적인 부분도 통제합니다. 북한 당국은 자국의 경제체제나 문화 방면에서 통제를 잃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통제를 잃는 것은 잠재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시장 단속을 강화했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도 시장 레닌주의와 부합합니까?
Yeah, so I think it fits very, very well in the overall trend under Kim Jong-un with the idea of market Leninism because what we've seen in North Korea is not necessarily crackdowns against the entire market.
예, 매우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부가 시장 경제 전체를 단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시장을 폐지한다거나 완전한 중앙 계획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토론의 여지는 있겠죠. 북한이 단속하는 것은 주로 메뚜기 시장과 같이 정부 조직 바깥에 있는 시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사업가들에 대한 단속도 있고 개인 기업소들을 국영 기업소로 흡수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올해 시장 단속은 시장 세력을 당국의 통제 안으로 끌어오려는 노력입니다.
북한 당국의 경제 조치들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하셨죠.
The way government policy is implemented in practice on the ground is often very different from the state.
지난해 북한 국채 발행 소식이 있었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것처럼 북한의 발표와 실제 실행되는 조치는 매우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 정부의 정책이 어떤 지역에서 얼마나 이행되는지 알지 못하죠. 따라서 북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직선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큰 틀의 흐름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를 시장 레닌주의의 틀에서 분석하셨는데요. 이 추세가 오래 갈까요?
I am pretty convinced that this is the policy direction that market Leninism is sort of a policy direction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ill hold on to for some time because it fits very
북한 정부가 시장 레닌주의의 정책 방향을 꽤 오랜 기간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정권의 이익에 잘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20년에서 길게 보면 30년간 북한에서 활발한 시장 활동이 있었는데 북한 당국의 정치적 위협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를 장기적인 모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평양의 계획가들이 시장 레닌주의에 대한 책을 보고 인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당국의 이익과 현재 북한 사회 내에서 움직이는 방향에 합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 집권하에 북한의 정치 경제 모델을 분석한 벤자민 실버스타인 스팀슨 센터 연구원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 176개국 가운데 자연재해에 노출되는 정도가 두 번째로 심각하다고 이탈리아의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가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지수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의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위월드가 10일 공개한 위월드 인덱스 2021에 따르면 자연재해 발생 시 북한 주민의 62.94%가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월드는 벨기에 르뱅 대학 부설 재난역학연구센터의 2021년 조사를 인용해 북한이 조사 대상 176개 나라 가운데 두 번째로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보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전체 67%가 피해를 입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월드는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등지의 취약계층 700만 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북한은 민주주의 수준에서도 165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의 민주주의 지수는 10점 만점에 1.08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최하위 5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해당 5개국에는 1.13점을 받은 콩고민주공화국과 1.32점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와 차드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주의 지수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선거권 등 정치, 문화 전반에 걸친 시민 참여도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겁니다. 북한은 또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마니아, 태국, 베트남 등과 함께 공동 166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여성 장관급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전체 장관의 58.82%가 여성인 니카라과였으며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스웨덴 등이 5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청소년 출산율 부문에서는 176개 나라 가운데 북한이 0.28명, 한국이 1.26명으로 가장 낮은 나라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위월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을 신종 코로나 현황 등의 자료 부족으로 통계를 내지 못한 4개국에 포함시켰습니다. 북한과 함께 위월드 인덱스 순위에 오르지 못한 나라는 필리핀 동쪽 서태평양에 위치한 미크로네시아 연단공화국과 소말리아, 솔로만 제도 등입니다.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의 정보 부족 분야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물가 상승률과 개인 인터넷 사용률, 성차별 지표, 문맹률 등이었습니다. 이 단체의 통계는 유엔기구와 세계은행, 국제의회연맹 등의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됩니다. 북한은 보고서 발표가 시작된 2015년 위월드 인덱스 조사 대상국 176개 가운데 101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순위는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2015년 42위에서 2020년 37위로 정치와 환경, 여성과 어린이 보건 등 전체적으로 5단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은 처음 19위를 기록했다가 지난해에는 34위로 15단계 악화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로 전 세계 1억 1,900만 명에서 1억 2,400만 명이 극심한 빈곤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2억 5,500만 명으로 2007년부터 2009년 경제 위기 당시보다 4배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위월드는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로 보건과 사회경제 위기가 초래됐다며 2030년까지 빈곤과 기아 퇴치 등 유엔의 2030 지속가능개발 어젠다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유엔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정책과 성별, 세대별 접근 방식을 시급히 채택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핵정책을 재검토 중인 가운데 워싱턴 조야에서 핵무기 역할 축소와 관련한 찬반 양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립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 NPR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핵무기 선제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와 폴리티코 등 미 언론들은 최근 익명의 정부 관리를 인용해 핵무기 사용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고위급 회의가 이달 소집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핵정책 전반을 다루는 NPR 보고서를 이르면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주야에서는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억지와 반격에 한정하고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을 공언해야 하는지를 놓고 찬반 양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미국이 핵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해야 하는지, 이를 천명하지 않으면서도 핵 공격에 대한 억지나 반격의 핵무기 사용을 한정하는 단일 목적의 정책을 공언해야 할지, 아니면 현재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지 여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핵무기 선제 사용 등 핵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다만 2017년 1월 한 연설에서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해야 하거나 그래야 하는 설득력 있는 가정 상황을 상상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바이든 후보 캠페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바이든 후보는 미국 핵무기의 유일한 목적은 핵 공격을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보복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되면 동맹국 군 당국과 협의해 그런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세력은 바이든 행정부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언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지난달 25일 미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 기고문에서 단일 목적의 핵 정책은 선제 불사용 정책의 또 다른 말이라며 미국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훼손할 것이고 동맹과 파트너 국가를 불안하게 하며 적국들의 핵 프로그램 진전을 부추겨 비확산 목표를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올해 초 핵무기 선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오판과 위험성을 근거로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브루스 베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할 경우 북한과 같은 생화학 무기를 보유한 적국들에 대한 억지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istorically, we have talked about using nuclear weapons if necessary to respond to chemical and biological.
베넷 선임연구원은 8일 VOA 전화통화에서 역사적으로 미국은 생화학무기 사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경우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생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선제 불사용 혹은 단일 목적의 정책 채택을 통한 핵무기 역할의 축소를 원하겠지만 이로 인한 억지력 약화 등을 우려하는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8일 VOA에 핵선제 불사용 정책으로서의 전환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은 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핵무기를 사용해 자국과 동맹국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는 건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확신과 미국 그리고 동맹국 방어를 위한 전략적 결의를 약화해 억지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스티븐 파이퍼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최근 미국 국인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기고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 NPR 보고서를 통해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이퍼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이 특히 자체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핵 무장 적국에 대한 핵 선제 사용을 승인하는 상황은 상상이 안 된다며 더욱이 재래식 전력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핵 억지력과 상관없이 강대국 간 재래식 전쟁 가능성을 믿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일 목적의 핵 정책을 채택하려면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하는 동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8일 VOA 전화 통화에서 과거 전쟁으로 이어질 뻔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와 오판으로 인한 위급 사태 등을 언급하며 핵 선제 불사용 지지자들은 기술적 결함이나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의도하지 않은 핵 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Advocates of no first use would say, look, there's a potential for inadvertent nuclear war based on technological glitches or misinterpretation.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미국 행정부가 핵 정책을 바꾸기로 한다면 선제 불사용보다는 단일 목적 원칙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갖는 현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냉전 이후 미국은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왔습니다. 다만 미국은 핵무기로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천명하지 않으면서도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습니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NPR 보고서에서 미국은 극한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핵 비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무기가 재래식과 생화학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좁은 범위의 비상사태가 있을 수 있다며 핵무기가 핵 공격을 막기 위한 단일 목적임은 명시하지 않은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NPR 보고서에서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국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극한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워싱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인물 아메리카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참전용사의 한 사람 오디 머피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연합국에 제시한 휴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4년간 지속됐던 제1차 세계대전이 그 막을 내립니다. 1914년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은 온 유럽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각 나라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정부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편 중립을 유지하던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가담하자 독일은 기세가 꺾였고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계속적인 공세를 퍼부었지만 연합군의 반격에 밀렸고 독일에서는 연일 반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독일 정부는 경제 파탄과 육군의 몰락 등으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독일의 황제 빌헤름 2세는 황제에서 물러나 네덜란드로 망명했고 독일에는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그리고 독일 공화국은 1918년 11월 11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연합국과의 휴전 조약에 서명합니다. 1965년 11월 11일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로디지아의 이안 스미스 총리가 독립 선언문에 서명합니다. 로디지아가 일방적으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로디지아는 1961년 백인에게 우호적인 헌법을 공식화한 이래 인종차별 정책을 펼쳐왔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로디지아가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하자 영국 정부는 반란 행위라고 비난하고 로디지아의 민주주의가 들어서기 전까지 로디지아의 독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합니다. 영국 정부는 로디지아에 즉각 정치적 외교적 제재를 가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로디지아를 강하게 비난하며 제재에 동참합니다. 마침내 로디지아 백인 정부는 1979년 다민족이 참여하는 자유총선거를 실시하는 데 동의하고 이듬해인 1980년 짐바브웨로 독립하게 됩니다.